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아니면은 뭐 결혼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자라고, 아니면은 더 건강하고, 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원들이 우리 시부야 복음교회의 성도들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한 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연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딱딱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성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믿는 우리들로서는 아주 간단하죠.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딱 끝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아담보다도 더 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언제 태어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제부터 계셨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영원 전, 다시 말하여서 시작하는 점도 또 영원 후 끝나는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딱 시작했고 언제부터 딱 끝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조금 틀립니다만은 시작점은 있지 않습니까? 시작점은 있는데 영원히 앞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 사는 건데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012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흘러온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그냥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 지우기 위하여서 나누어 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흘러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시작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시간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완전히 구분시켜 놓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태초입니다. 태초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에 그 태초, 이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과 또 태초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또 태초란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 태초.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묘하게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라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사실 틀립니다. 시간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태초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러한 시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시점, 그죠? 그것을 하느님께서 태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그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사전적으로는 단순히 뭐 시초라든지 원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것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하여서 편의상 태초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그 태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입니다. 이것보다도 영원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영원전 이 시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편의상 사용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원전인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우리의 세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제가 전번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BC와 AD. 영원 전과 영원 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귀한 사건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고, 너무나도 귀중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12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시기를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작을 주셨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씀은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요, 꽤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이 말은 결산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점을 주셨다는 것은 결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2012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는 것도 될 수 있고 새롭게 결혼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결혼의 시작도 될 수 있고 학교라든지 그죠? 새 학기라든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아르바이트까지 조그만 아르바이트를 주신 그런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뜻은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것을 주신 그 시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어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왕국이 갈려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죠.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는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 개로 착 갈라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 하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시대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솔로몬이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는데 나중에 성경 보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쪽 오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대관식을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제 나는 왕이다 하면서 대관식을 갖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본문 보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그 열 지파를 대표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3일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 느낀 것이 없습니까? 그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는 너무나도 우리한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만큼은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러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보다도 조금 더 정치를 잘 해주시면은 우리를 좀 더 가볍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당신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뭐냐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것이 왕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3일간을 달라 하면서 왜 3일간 달라 했나 하면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너무나도 악한 왕이라는 걸 느끼시죠.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자기한테는 신하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참모진들이 있고 젊은 참모진들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참모진한테 묻습니다.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게 되리라 하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말을 들으십시오.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왕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신하들이, 나이 많으신 신하들이 참 바른 신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한 그룹 왜 물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젊은 그룹 한 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더 세게 시키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 로보암의 이 결정이 가장 큰 실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이 로보암이 늙은 좋으신 참모들한테 물었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또 그 악한 그 젊은 참모진들한테 물었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왜요? 참모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려고 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는 것이 그의 실수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가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폭정을 한 것도 결코 큰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정말로 가장 큰 실수를 그는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 시대를 주셨다. 새 것을 주셨다, 새 어떤 시점을 주셨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 언제나 언제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보암은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금방 새 시대를 연 그가 인간을 의지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그의 그 큰 실수,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 경험 내세우지 말고, 내 좀 잘했던 것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너는 좀 나한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는요 제발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요 신접한 여자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금 보고요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는요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실수는요 실패들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데 도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참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것은요 결과가 틀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실수는 내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든지 나의 사업을 경영하는 데 참조화된다든지 지식을 갖게 된다든지 그러한 결과들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는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고 하자. 로밤이 인생의 최대의 실수, 그 대가는요 더더욱 컸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볼 때는 나라가 두 개로 딱 갈라진 것, 이것이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겠습니까? 나라가 두 개 갈라지는 것,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비록 두 개로 갈라질지라도 비록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한국과 같이요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질지라도 잘 정치하면은요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꼭 나라가 커야 뭐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한국 얼마나 작습니까? 그 나만 더 작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개도 갈라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 개, 네 개 갈라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잘만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갈라지는 것이 이게 나에게, 자기에게 닥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요 성경만 자세히 보시면요 참 묘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나쁘게 만드셔가지고 백성들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 말만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마음을 악하게 하셔가지고 바로의 왕을 강퇴하게 하셨듯이 그죠? 그렇게 악하게 해가지고 그 악한 마음으로 그 선한 참모진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은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워놓으면은 선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홀로서 세워놓으면은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악한 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하고 이 악한 마음, 어떻게 하면은 나만 생각하고 여하튼 가득 차 있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다는 말씀,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실수의 대가는 이것입니다. 나라가 두 개 세 개 그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 그 대가는 너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해봐. 겁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벌은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것입니다. 가장 축복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 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진리 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주님께서 잡아주시느냐 잡아주시지 않으시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찬양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번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즉시 내밀어서 붙잡아주신 그 예수님의 손은요 매끈매끈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못 박힌 자국이 있고 너덜너덜한 그러한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너덜너덜한 손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매끈매끈한 그러한 손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의 손만 있다면은 올해 2012년도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가스펠송 한 장을 한 곡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다 설교를 끝내줄까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피곤한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동안도 이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끝날 때에 결산 보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